오늘 그 드릴 말씀의 제목이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먼저 그 인쇄물 맨 위쪽 보면은 이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을 좀 옮겨놓고 또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옮겨놨습니다. 그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반박을 하죠. 뭐라고요? 언제 사랑했어? 사랑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반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든가 이 행복 이런 등등은 성경에서 내리는 정의와 세상에서 내리는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요 첫 구절 말라기서의 말라기는 대언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 보면 39개의 소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39번째 나오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바빌론 쪽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그 당시에 워낙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오래 하면서 오랫동안 그 배웠던 풍습들 또 거기서 아예 하나님 믿고 그냥 우상 숭배했던 그런 습성들 이걸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의 신앙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어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상태하고 아주 흡사한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책망하실 때마다 말라기서 보면 한 번이라도 수긍하는 적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금방 보신 말라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딴 나라 가서 개고생하고 있었겠냐? 남의 땅에 포로를 굴려가 종살이 하고 있었겠냐?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고생 않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사랑해준 거 아니겠어요? 흔히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고생 뒤지게 하고 못 살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째요? 뭘 언제 사랑한 적 있냐고 이렇게 대꾸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눈에는 어째요? 오히려 자기를 그 포로로 삼았었던 바빌론이나 그 주변 민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도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좀 기대했던 걸 얻지 못했을 때, 어떤 뭐 수치를 당하고 막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사랑과 내가 그냥 세상에 휩싸이면서 살았던 세상적인 정의의 사랑이 섞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바로 대꾸가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사랑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들,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그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했다 이랬어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대적하는, 나를 대항하는, 나에 맞서는 말들이 너희들 쭉 짓거리 왔는데 그 말들이 너무 강하고 셌다. 너무 심한 말을 너희들이 많이 해왔다. 라고 하니까 바로 뭐라고 대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 뭘 그렇게 심하게, 뭘 당신 대적에서, 하나님 대적에서 우리가 심하게 했다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그 심한 말들의 사례를 들어주죠. 마음속을 읽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뭘 하겠다고? 다들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아니, 내가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득된 거 하나도 없구만. 뭐 삶이 좋아진 것도 없잖아요. 뭐 교회 다녀갖고 나아진 거 하나도 없잖아. 아무것도 내가 예수도 모르고 살 때가 좋았었네?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짓거리는 것이. 또 그 다음에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응?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불만들이에요. 그나마 15절에 가보니까 어째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또 그 다음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그 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이게 다 백성들이 지금 짓거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은 놈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건방지고 프라우드고 교만한 것은 건방지고 건방떨고 뻑이고 이런 거예요. 저런 놈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않냐? 응? 우리는 뭐 행복이란 게 복이란 게 뭐가 있냐 우리한테 지금? 응? 전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잘 세워지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지 않냐 이게요. 이런 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한 완악한 말이에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것들, 내 일 잘 안 풀린 것들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신앙 무용론 아니겠어요. 이걸 주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도요.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이나 행복의 정의와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 속에 휩싸인 세상적인 정하고 섞어지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크리스천은요, 성경에 따르면 누구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크리스천들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님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복을 일부가 아니라 다 줬다게요. 다.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 받았어요. 나 참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 적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받아들인 거죠. 생각 따로 성경 따로 보여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어째 실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겪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행복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어째요? 행복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학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운도 따라야 되고 한마디로 성공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족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쉽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식으로 사람들이 그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망하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에베소서 1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로 되어 있는 무엇을? 복을 일부 줬다게요? 모든 복을 줬다게요? 모든 복을. 그 영적인 복, 성경에 따른 복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땅의 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은 다 주셨다. 뭐 이 말만 주실 거다가 아니라 주셨다예요. 이미 지나간 시제로. 아, 나는 받았구나, 복을.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근데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중에는 어째요? 교회당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쳐야, 헌금 잘해야 복 받고, 행복해진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출석 잘하고,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종교활동 열심히 해야 행복해지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세 법들 있잖아요. 구약 법들,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잘 지켜야 행복해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언제 다 지킵니까? 그 사람이 주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행복해진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평생 행복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사는 목적이 뭐라게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기쁨조예요. 그냥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인생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자신이 나 행복해. I'm happy.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로 외쳤던 사람이? 이 야곱의 부인이 네 명 있는데요. 레아, 라헬, 또 각 둘의 몸종이었던 실바, 빌하 이렇게 넷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첫 마누라 레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태어난 것이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행복하다의 기준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준을 보면. 거기 창세기 30장 13절 보실래요? 레아가 뭐라고 하는가요? 나는 행복한 자다. Happy am I. I am happy.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딸들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할 것이니까. 지금 아셀이란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레아가 난 아들이 아니에요.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이렇게 막 사랑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레아가 지금 아들을 자기가 아들을 여섯을 낳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정도는 열두 지파에 해당되니까 좀 외우세요. 성경 읽어서. 그 레아가 난 아들들이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레아의요 몸종요 실바에서 난 아들이 거기 가다고 아셀인데 아셀이라고 나왔어요. 실바가 자기 몸종이 야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셀을 낳았어. 이거 낳고 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자기 뱃속으로는 안 낳았지만 자기 몸종이니까 자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덟 명을 낳은 거예요. 여덟 명을. 총. 본인이 여섯 몸종이 둘 해가지고. 여러분 낳아놓고 이제 사랑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왜? 자식 많이 가졌으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란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말로 오졌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행복하다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와 닿으세요? 이건 개인의 행복 기준이에요. 아,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인가 하지 말고 그러세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 기준이 뭘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일까? 이런 거랑 보시고 자신하고 빗대보라 그 말입니다. 그 신명기 34장 33장 29절하고요. 그 기록해 놨죠? 시편 144편 15절하고 한번 보세요. 먼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가요? 너희들은 정말 뭐 행복한 자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행복한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해 줬으니까? 구원해 줬으니까. 여기서 구원은 그냥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줬으니까. 구출해줬으니까. 그리고 구출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칼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건져내줬고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정말 복도 많은 놈들이다. 행복한 놈들이다 그랬어요. 뭐 이 정의로 하면 하나님한테 구원 받은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 시편 144편 15절 보세요. 후반부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어째요? 행복한 아이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해피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 받은 거 확신하세요? 뭐 여러분은 크리스천 맞아요.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죄들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도 구출 구원 받았고요. 지옥을 면제 받았다니까요. 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내주는 구원이에요. 몸이 산 거. 그리고 각자가 주를 믿어야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각자가. 그냥 속박에서 건져내주는 몸의 구원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지옥 면제까지 받은 혼의 구원은 어째요? 훨씬 더 값지잖아요. 뭐 우리가 행복으로 보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아, 나는 굉장히 불행한 놈이야. 복도 지키리도 없어. 성경적으로 봐도.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외친 거라고 똑같잖아요. 거기는 구원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요. 이 성경 잘 보고 무슨 말을 해도 돼요.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찌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보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냥 왼수관계로 그대로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화평관계로 풀렸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결국은 불행한 사람들은 어쩝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최상, 최선일지는 모르지만 끝은 지옥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이 현재 최악일 수는 있지만 하늘이잖아요. 결과는. 그런 점 봐서 행복한 게 분명하구나 말입니다. 뭐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마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주변에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그 고생,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행복 주는 길이에요. 이 행복이란 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사실을 알면 더더욱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모르고 사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성경 안 읽어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각자가요. 보세요. 모두 이런 점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참고 일을 보면 주변에 행복해지라고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전해줘야겠죠? 참고일의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사람들한테 예수님 어쩌라고요?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뭘 받아들이라고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가지고 죄들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네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아들로 행세하라는 거.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걸 받아들여서 에베소서 2장, 5장, 6절처럼 6절처럼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받았어요. 받을 거다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다 살리셨단 거예요. 여기서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죽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관계 회복을 했다. 그걸 살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6절 보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늘에.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뭐 복만 존재하는 하늘에 이렇게 있는데 나는 복 없다? 외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처럼 우리한테는 영원한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고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다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몸이 안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몸은 다 죽어요. 저 나중에 그냥 불신자들까지 다 이렇게 몸 살려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걸 계시록 보면 두 번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 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끊긴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면, 관계 회복됐으면, 그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은 앞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영원히 몸이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뺏지를 못한다. 그 말은 한 번 구원은 어쩐다요? 영원하단 소리예요. 하늘 예약 된 사람이 지옥 갈 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해하죠. 아, 나 지금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 그럼 결국은 구원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 맞다. 라고 정의하세요. 또 성경을 봅시다. 거기 시편 146편 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어쩐다고요? 행복하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도움이세요. 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에 있어도 그래 나 분명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희망 소망. 이걸 품고 있는 사람이 어쩐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런 마음이 내게, 그런 소망이 내게 없으면,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지금 성경보다는 멀리 내가 불행 쪽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하죠. 그 다음 또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열왕기상 10장 8절 보면, 그 열왕기상 10장 8절이 무슨 말일까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 아세요? 솔로몬은 아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어떤 지식이 들어왔어.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지식의 활력, 내가 받은 정보를 잘 써먹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 뭐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써먹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셨던 것이거든요. 솔로몬한테.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요, 저 남쪽에 있던 어떤 여왕이, 성경에는 세바의 여왕이라고 해요. 그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신하들 보고, 와, 아이고, 당신들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오진 사람들이요, 그래요. 왜요? 저 그 지혜가 풍부한 저 양반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정말 당신들은 행복하여 라고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 열왕기상 10장 8절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나다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는 기록 안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42절인가 나올 거예요.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인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는 모두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한테 말씀 듣고 있나요? 그분의 정보를 받고 있나요? 말은 성경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며 그 사람을 섬기던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으면서 예수님 섬기는 여러분과 저야말로 허영과 같잖아요. 허영과가 더 크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도 보고도 듣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잠언 13장, 잠언 3장 13절하고 18절.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지혜를 찾는 사람, 명철을 얻는 자,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명철, 그 말은 딱 알아먹은다는 소리예요. 이해한다, 그 말이 명철이, understanding.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지혜를 간직하는 자가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처럼 갑자기 돈 벌어갖고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이 충족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에다 밧대서 내 자신의 행복 기준을 이 시간 한번 잡아보란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지혜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지혜 줄 수 있는 근본인 말씀인 하나님이시니까.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혜이시다고. 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좀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써먹는 능력,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좀 딸린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고 뭐 그러실 거예요. 한 번 더 봐라. 더 읽어라. 뭐 성경 있잖아. 또 읽어. 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과 저한테 왜 생긴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일들 주실까요? 아마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베푸신 손길이다, 친절이다라고 생각하신 게 더 좋겠어요. 우리 때로는 몸 아프잖아요. 때로는 뭐 실망 낙담되잖아요. 지치는 일 많이 생기잖아요. 또 어쩔 때는 내 이 말씀에 대한 감각도 막 무뎌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근데 이런 경우들이 혹시나 이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떤 벌 아닐까? 징계 아닐까? 단련 의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징계가 왔을 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얼른 바로 잡혀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굳어지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불신하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런 징계가 나한테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이걸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기 욥기 5장 17에서 18절 뭐라고 하신가요? 그 엽기 보면 엽기 지금 5장 17, 18절이 그 엽기 4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욥이 지금 응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엽기 5장 17, 18절 보니까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이 뭐라요?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 그 말은 나를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징계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시잖아요. 부모가 자식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바로 잡잖아요. 아, 운동선수들, 코치, 감독들이 어쩝니까? 바로 잡아줘야지 이게 좋은 선수 되잖아요. 그러세요? 누군가가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실수 연속, 실패 연속이죠. 그러면서 혼자 장시간 노력해서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즉각 즉각 바로 잡아주시다면 어째요? 그처럼 복된 일이 있겠어요? 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신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징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무나 징계하지 않아요. 아무나 벌 죽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나무 새끼 무조건 벌 준가요? 어떤 아이가 둘이 막 싸워.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이만 혼내고 하나이는 전혀 냅둬. 누가 물어, 왜 저 아이만 혼내요? 아, 내 새끼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지. 바로 잡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신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 맞다. 이 말 아니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욥기 5장 17, 18절처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혹시 그런 징계가 나한테 온다고 느껴지면 없인 여기지 마라. 그리고 18절 뭐라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어째요?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해 주신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벌은 징계는 사랑의 증거겠죠. 사랑의 증거.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들 맞다, 자식 맞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되라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해주시는 징계단 말입니다. 우리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훈련, 단련돼가지고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시편 94편 12에서 13절 보니까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주님,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쩐다고요? 복 있다고요. 복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왜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라고요? 13절 뭐라고 했어요? 13절 끝에 보니까 결국은 징계받은 그 자식한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줘서 고난의 날, 역경의 날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참고 이처럼 아무나 징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고 벌 주고 매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징계 고난이 왔을 때 7절처럼 어쩌면 견뎌? 내면 진정한 아들임이 입증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 7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겠냐?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뭔 징계, 고난, 고통 전혀 없어? 완전 사기잖아요. 오히려 어쩐다? 더 잘 돼야 되니까 다른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단 소리. 고난이. 뭐 내게 많은 고난이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아 내가 하나님 자식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2장 10에서 11절 보니까 어째요? 다 그런 징계는 우리의 뭘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거라요. 우리 깨끗해지라고 우리 세상에 안 섞이고 거룩해지라고 거룩하다고 말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난, 어떤 징계, 하나님의 벌이라 합시다. 그거, 그 당할 당시에는 그게 기쁜가요? 죽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사람들한테 제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 아까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보면서 중계를 어쩌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며 그 바로잡아 주시는 거 실증내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역대기하 28장 22절 같은데 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주의 징계가 오니까 안 받아들인 왕들 그런 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 아하스란 왕 같은 경우는 어쨌다 갑니까? 고난 당할 때 더욱더 범법했다 그러잖아요. 더 안 들어 말을. 아까 그 말라기서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꾼처럼 하나님 섬겨봤자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셔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요탄이구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계속 어떤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죄만 지어갑니다.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그 사람은 지옥이 안 가겠지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보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고난, 고통 받아가면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또 더 나아가서 고난 받을 때 참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잘 참는 사람. 잘 참는 사람. 그 야고보서 5장 11절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누가요?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그랬어요. 그 둘째 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러고 나가죠. 누가 행복하다고요? 참는 사람들. 참는. 쉽게 흥분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거 이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행복 파괴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잘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께는 때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우리한테 많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잘 참으라는 상황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자식 문제 항상 잘 풀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문제가 마찬가지. 뭔가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어쩐다는 소리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네요. 베드로서를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뭐라 한가요? 그냥 고난 징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있죠. 또 비난받는 거 있죠. 비방받고 손가락질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당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4, 17절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뭘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 성경으로 인해서 고난을 어쩌면 당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쩐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요즘 기독교인들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의 본연의 어떤 일을 안 하고 딴 일들 하니까. 그러나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뭐 식사 기도한다거나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거나 응? 어디 가서 말씀 이렇게 몇 마디를 전하려고 하면 당장 거기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안 좋겠어. 뭐? 어디 가서 말씀 거리에서 전도하면 막 옆에서 악성놈들 있어요. 물병 던지고. 홈리스들까지 나서서 물병 던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면서도 그런 욕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어쩌는 거. 전하는 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그게 뭐?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란 거예요. 열심히 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도행전 26장 2절 보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절 가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이. 거기서 아그리파 왕 그 말은 저 헤롯 대왕이란 사람의 그 저 증손자 쪽이에요. 4대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왕 앞에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그런 그 죄수 신분의 자기 상황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나옵니까? 거기 영어 보세요. I think myself happy예요. 나는 생각한다 내 자신이 뭐라고? 행복하다고. 나는 정말 복받은 놈이라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 행복하여. 이렇게 말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에요. 뭐 당장 자기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뭘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해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해피의 기준이 어떤가는 알겠잖아요. 보세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베풀고 살아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돕고 살아라.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거기 잠언 14장 21절 보니까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한테 뭘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뭐 이런 말씀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주는 게 더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시편 41편 1에서 3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잠언 14장 2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고 말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 신경 쓰는 자고 말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행복하니라고 말은 그런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엄밀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개념으로는 아 복받은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같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쩐다고 그래요. 그 시편 141의 3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 항상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남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째 준다고 해요? 건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옆에 상대를 비교해서 꼭 옆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또 말씀으로 이렇게 더 긍휼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그 베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2절 보니까 주께서 그런 사람을 보존하시고 지켜서 살게 해주신다. 복받게 해주신다고요. 시편 기록자이라면 그런 사람은 땅에서도 복받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배려하면. 심지어 3절 보면 병들었을 때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그냥 어디 치료 안 받고 병 나올 수도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낫는다가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빌려드릴 수 있는 거 있나요? 하나님한테 뭘 내가 빌려드려요? 꼬죠. 나중에 갚으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꿔줄 수 있는 거, 빌려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게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게요. 성경이 그래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긍휼을 베푸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하고 채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라 하고. 또 생뚱맞게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진 분인데 나한테 무엇이 부족해서 나한테 빌려가고 있어 하지 말고요. 그 참고 3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뭘 하겠어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죽게 뭐요? 빌려드린 거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물질로 도왔어. 뭐 그거 하나님이 빌려간 거나 같다니까. 내가 채권자 하나님 채무자야.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 아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다시 여쭤요. 갚아주시리라. 이제 갚을 때 당연히 이자 쳐서 그래 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금 연초니까 더 막 돕는데 관심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돕고 사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누가가 전해주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무엇보다요?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거라고. 금방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 이거 순서적으로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심으면 돼요. 그것은. 아 이렇구나라고. 마음판에 심어야 내 몸으로 밖으로 나올 테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어떤 위계질서가 있어. 하나님이 높으신 양반이요. 내 아버지시요. 근데 이 양반 무서운 줄을 몰라. 아니 군대에 어떤 계급 높은 저 상관이 있어. 부하가 무서운 줄을 몰라. 뭔 전쟁이 되겠소. 어떤 행정관서에 어떤 장관이 있어. 밑에 부하가 있어. 무서운 줄을 몰라. 무슨 나라 행정이 돌아가겠어. 말로서 연빨이, 명령빨이 안 쓰는데.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나와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딱 믿고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냥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법을 지키는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지키고 살려면, 지난 시간 말했잖아요. 지키고 살려면 먼저 어찌한다고? 들어야 된다고. 귀를 열어서. 요리 흘리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심게끔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고 말은 악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 잠언 28장 14절 뭐라고 한가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시편 128편 1, 2절처럼 누구를?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분의 길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사는 사람이 어쩐다? 복 있다. 복 있다. 실제 1절 보니까 내 손으로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거 행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 예? 남한테 의지하지 마, 내 손으로. 그 참고 4의 잠언 1장에서 7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다.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의 첫걸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뭘 아는 게 지식이니까. 그리고 잠언 9장 17절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내가 받은 정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또 잠언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뭐가 떠나지는 거예요? 악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둘째 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줄에 어떤 사람? 내 말에 떠는 자를, 내 말에 tremulous, 그 말은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 내 말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어째요? 보살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보살펴 케어하시겠다고요? 당신 말 무서운 줄 아는 사람,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정말 두려우신, 무서우신 하나님이 주신, 맨 사랑의 하나님 외치지 마시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잠언 16장 20절은 누구든지 주를 뭐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어째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말씀은 법을 지키는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그냥 딱 내 마음판에 심어놓은 상태인 것도 행복하겠지만 그걸 몸 밖으로 나타내는, 지키는, 행하는 그런 자는 더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하잖아요.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행하는 게 중요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저놈은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어. 저 아이 보니까 부모 말씀, 그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어. 여러분들, 잘 듣는다 말이 뭐예요?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말은 그냥 듣기만 한다 말이라 들은 대로 행한단 말 아니에요. 지킨단 말, 그 말이. 저놈은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뭐예요?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잘 들려야 된다고 말은 잘 지키고 잘 행해야 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이미 지난 시간 봤던 말씀이에요. 끝에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도 지난 시간 봤던 거예요. 그 법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말은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 보고 읽고 그다음 그걸 마음판에 저장해서 그 저장된 걸 밖으로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15절하고 17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주었노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 다 이대로 한번 따라쟁이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야 어쩌니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뭐 예수님 한 대로 우리도 해보자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쩐가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쓴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서라도 한번 하나님 쪽에 등 돌리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시대가 등 돌리는 시대에서 배교의 시대라고 해요. 이런 시대에 속한 우리가 지금 잘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그 참고 5절 말씀처럼 참고 5처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처럼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썼을 당시가 지금 2000년 전인데 이럴 때가 올 것이다 한 때가 지금이에요. 어떤 때가 올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해요. 바른 말씀을 못 견뎌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에이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그리고 4절처럼 진리로부터 먼저 귀를 돌이켜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 아예 귀를 막든지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려. 지금 이 시대 교회 상들이에요. 이 시대. 꾸며낸 이야기들로 이렇게 돌아서 뭔가 성경에도 없는 것들 가지고 자꾸 뭔가 행하고 그래. 맨날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계에서. 이런다고 말이요. 이럴 때가 온다고 2000년 전에 예언해둔 게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지금. 5절 뭐라겠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왓치해야 돼. 그리고 우리한테 고난이나 핍박, 비방 오면 잘 견뎌내야 돼. 거기서. 그리고 무엇의 일을? 복음 전도자 그랬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거들이에요. 그러려면 그럴수록 어찌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많이 전파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군인이에요. 무기 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활 쏘는 사람이에요. 총 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 시편 127편 5절처럼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 아니 화살통에, 여러분 보세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쓸 무기,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각자 안에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 마귀의 보호로부터 쓰러뜨려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러려면 화살통에 뭐가 많아야 돼? 화살이. 말 그대로 말씀이 많아야 돼. 이렇게 해서 많은 화살을 쏴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뭐 성경적으로 봐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바울이 낳은 자식이 많잖아요. 디모데한테도 내 아들, 디도한테도 내 아들, 저 고린도 교회들한테도 내 아들, 얼마나 자식이 많아요. 그 말씀으로 낳은 그런 자식들, 많이 낳으라고 말이에요. 화살통에 화살 많이 갖고, 요요, 실탄 많이 장전해서 많이 쏴라. 그런 사람이 어쩐다고요? 행복하다겠네. 그런 일에서 누군가 나와본 적 있습니까? 그 행복을 한번 느껴봐라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어떤 감사가 우리한테 와야 그런 행복을 얻으려고 더 노력하겠어요. 그 참고 6처럼 디도서 2장 14절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한테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해주신 이유가 뭐라겠어요? 아니 왜 구원을 해주셨다고 나온가요? 거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당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몸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선한 행위 많이 하고 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구원 목적이. 얼른 그냥 막 구원해갖고 하늘로 데려가 불자 이게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근데 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끝에 보니까 뭐하게 하려고? 당신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 전해서 화살통에 많은 화살 가지고 많이 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그냥 열거식으로 전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 기준하고 어쩌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당황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맞춰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내가 행복한지 내가 성경적으로 행복하지 못한지 이렇게 비교 잘 해보고 행복은 결국 결론은 감정이 아니구나. 느낌이 아니구나. 일단 행복해지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으로 와서 말씀 무서운 줄 알고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말한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행복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